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배경 설명과 함께 쉽게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미국 내에서 첫 에볼라 환자가 나온 후 에볼라 환자를 돌보던 미국 간호사 두 명도 잇따라 에볼라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미국 내에서도 에볼라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와 국제단체들도 에볼라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자금 지원부터 의료진 파견 등 지원 형태도 다양합니다. 오늘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5.24 조치 해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던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공개 석상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유럽연합 등이 북한의 반인권 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내용의 유엔 인권 결의안 초안을 회람하는 가운데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유엔 대표부에 돌렸습니다. 미국에서 에볼라 추가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높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로 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기울고 있다고 미 의회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남북한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반도 전망대 이어가겠습니다. 국보자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가을 편지.
그대 창가에 낙엽이 치고 바람 불때며 내 마음이 머무는 인사인 줄 아세요. 그대 창가에 낙엽이 치고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최근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과 대화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남북 2차 고위급 접촉에서 5.24 제재 조치 해제 문제도 논의하자고 말을 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박 대통령이 5.24 제재 조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언제 이 같은 언급이 나왔습니까?
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한이 개최에 합의한 2차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5.24 제재 조치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긴급한 현안인 5.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 대통령이 5.24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5.24 조치는 북한 당국이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로서 줄곧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이례적인 언급에 대한 북한 측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잠시 5.24 북한 제재 조치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건지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네, 5.24 제재 조치는 지난 2010년 3월 한국 해군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 조치인데요. 이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류 협력을 전면 중단하고 한국 국민의 북한 방문 불허 등의 제재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은 이딴 군사적 행동으로 한국 측을 자극하고 있어서 5.24 제재 조치 문제를 논의하는데 어려운 여건을 자꾸만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박 대통령도 북한이 최근 번갈아 보인 대화와 도발 행동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행태라고 지적하면서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인천 방문과 남북 간 대화 재개 합의로 한국 국민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지만 곧 이은 서해 북방 한계선과 휴전선 총격 사건으로 다시 불안이 가중됐다면서 그동안 남북관계는 늘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섣부른 판단으로 남북관계 환경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북한과 대화를 하되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정부의 5.24 제재 조치의 예외로 라진 핫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라진 핫산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라진 핫산 프로젝트는 다음 달 중으로 시범 운송 사업에 착수합니다. 본 계약을 하기에 앞서서 미리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범 운송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네.
러시아산 석탄 3만 5천 톤을 북한 라진항을 경유해 한국의 경북 포항항으로 반입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라진핫산 프로젝트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한데 이 한국 기업들은 어떤 형태로 참여하게 됩니까?
네, 라진핫산 프로젝트는 북한 라진항과 러시아 핫산을 연결하는 물류 협력 사업입니다. 라진에서 핫산 사이 54km 구간의 철도 개설과 보수, 라진항 항만 현대화 사업, 그리고 복합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러시아 철도공사가 70%, 북한이 30%의 지분을 갖는 라선 콘트란스라는 합작회사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포스코와 현대상선, 코레일 등 한국 기업 3개사가 기업 연합을 구성해서 우회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러시아 철도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들 3사는 러시아 측의 지분 중 50%를 매입하는 간접 투자 형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5.24 제재 조치에 사실상 예외가 있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5.24 제재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다시 박 대통령의 통일준비위원회 발언으로 돌아가서
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비친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6일째 한국 통일부 장관도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된다면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의 태도 여하,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태도가 관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입장을 표시할지에 5.24 제재 조치에 해제 여부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5.24 제재 조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공개 활동을 재개한 김정은 북한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동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소식을 40일 만에 보도함으로써 여러 가지 소문을 잠재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에 완공된 주택단지인 위성과학자 주택지구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건설 정형을 구체적으로 요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다는 것을 내비친 것입니다. 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의 현지 지도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과거 보도 관행으로 미뤄볼 때 하루 전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제1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지난달 3일 모란봉 악단의 신작음악회 관람 이후 40일 만입니다. 이로써 김 제1위원장의 실각설과 심각한 건강 이상설 등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걸로 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완벽해 보이지는 않는데 여전히 신체 불편한 곳이 있었죠?
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1면에 실린 사진에서 김 제1위원장은 왼손으로 지팡이를 쥔 채 몸을 지팡이에 의지하며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내 북한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 제1위원장이 통풍이나 발목 관절 질환 또는 족저근막염 등으로 치료를 받는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양쪽 다리를 다 치료 중인지 아니면 왼쪽만 치료 중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번에 공개된 사진으로는 왼쪽 다리 상태가 더 좋지 않다는 점은 확인되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7월 8일 김일성 주석 20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 처음으로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이면서 건강 이상설을 낳았는데요. 지난 9월 3일 이후 두문 불출하자 내사 상태설과 쿠데타설 등 각가지 역측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습니다.
그렇다면 몸이 완쾌되기도 전에 공식 활동을 재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김 제1위원장이 지팡이까지 짚고서 공개석상의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함으로써 실각설이나 중병설을 씻어내려는 행보로 보고 있습니다. 즉, 김 제1위원장이 40일 동안이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각종 소문들이 사회 불안 요인이 될 만큼 확산되는 데 따라서 다급하게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달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불과 3, 4일 전만 해도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미국 언론들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개 활동 재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요 내용들 정리해 주시죠.
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USA Today 등 미국 내 주요 신문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40일 만에 현지 시찰에 등장했다며 그동안 나돈 여러 소문들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김 제1위원장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AP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공개 활동을 재개하면서 그가 심각하게 아프다거나 권좌에서 물러났다는 소문에 종지부를 찍었다면서도 왜 지팡이를 들고 나타났는지 의아하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해서 지팡이를 짚은 건 북한 주민들의 동정심을 사려는 감성 정치라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 내 북한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앞으로 김재일 위원장은 주민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지도자로 미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제1위원장의 대외활동 재개에 대한 의문, 그러니까 사진이 조작됐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뉴스 전문 채널인 CNN 방송이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의 기고자인 고든 창 씨는 이 방송에 출연해 김제1위원장이 지난 10일에 매우 중요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 지난 14일 이보다 덜 중요한 주택단지 시찰에 나선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북한이 김재일 위원장의 현지 지도 소식을 보도하며 공개한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젠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의 재등장과 관련된 소식과 사진을 봤으며 현재로서는 그 진위 여부를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화제를 바꿔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언제쯤으로 예정돼 있습니까?
네, 유럽연합이 다음 달 유엔 총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 결의안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쯤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28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부터 활동보고서를 제출받고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번 보고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유엔이 이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등 국제사법기구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과 일본이 작성한 북한 인권 결의안의 내용이 일부 외신에 보도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의 인권 문제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한다는 내용입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불안정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와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다른 정보들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이에 따라 유엔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의안 초안은 인권 탄압의 책임자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직접 지칭하는 문구가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북한이 자체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긴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네. 특히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호응을 얻고 있나요?
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내용을 지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VOA의 취재에 응한 캐나다와 영국, 오스트리아 등 각국 외무부도 북한의 인권 유린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특히 강제 수용소와 연좌제에 의한 가족 처벌, 강제 낙태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적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국 외무부는 북한이 인권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압박을 의식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오스트리아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정부가 이미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여러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한 동유럽의 슬로바키아 외무부는 북한 당국자들과 정치적 대화를 나눌 때마다 인권 문제를 거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의 인권 기록이 개선돼야 번영도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북한 측에 누누이 강조해왔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슬로바키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북한 인권 결의안에 일관되게 지지 입장을 밝혀왔고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데도 찬성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외무부는 민주화와 인권 개선 과정을 직접 겪은 만큼 관련 경험과 최선의 실천 방안을 북한과 공유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홍보하고 있다죠?
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자체적인 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유엔 대표부에 돌렸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지난 15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원국 외교관 6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열고 자신들이 만든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켰습니다. 북한은 이 초안에서 지난 8월 유엔 아동권리협약 보충의정서에 서명한 점 등을 거론하며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그 같은 노력이 성과가 있을까요?
네, 북한 당국의 이 같은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달 강석주 북한노동당 국제비서가 유럽을 방문해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내용을 완화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지만은 람브리니디스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 등으로부터 오히려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지적받고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른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받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박병영 기자와 함께 남북한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컬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너를 품에 안으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품에 안으면 힘겨웠던 너의 과거를 느껴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마 널 지켜야 해 이제 너를
partager avec nous quelques confrontations d'idées. Je suis heureux, heureux à mon tour de vous retrouver pour partager nos engagements, pour partager nos convictions. Mes premières pensées ce matin, elles sont pour le peuple ukrainien.
지난 12일 출범한 벨기에 새 정부의 샤를 미셸 총리입니다. 미셸 총리의 취임은 벨기에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1975년생, 올해 38살로 1840년 벨기에 독립 이후 최연소 총리가 된 겁니다. 미셸 총리의 화려한 정치 경력은 10대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루이 미셸 전 외교장관의 영향으로 16살에 정당에 가입했고 2년 뒤인 18살에 지방의원으로 선출된 겁니다. 미셸 총리의 총명함은 공부에서도 빛났습니다. 10대 이미 브뤼셀 자유대학과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20살에 벨기에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도 했습니다. 미셸 총리의 정치 경력도 승승장구 이어졌습니다. 24살 때 연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됐고 이듬해인 왈로니 지역 내무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벨기에 역사상 최연소 장관의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미셸 총리가 전국적인 영향력을 갖춘 정치인으로 부상한 건 3년 전 자유당을 이끌면서부터입니다. 미셸 총리는 당시 자유당이 선거에서 패하자 오랫동안 당을 장악했던 노장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당을 개혁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셸 총리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강력한 추진력과 융화력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은 프랑스어권임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어권 정당의 지원을 끌어내 신속하게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총리 자리도 차지한 겁니다. 한편 미셸 총리의 취임으로 벨기에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베네룩스 3국은 모두 40대 전후의 젊은 총리가 정부를 이끌게 됐습니다. 룩셈부르크의 사비에르 베텔 총리는 40살이던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집권했고 네덜란드의 마르크 리터 총리도 43살이었던 2010년에 총리가 됐습니다. 화제 인물, 오늘은 벨기에의 38살 신임 총리 샤를 미셸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 지난주에 에볼라 추가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미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앞서 다른 에볼라 환자를 돌봤던 간호사가 두 명이나 에볼라에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현재 두 간호사 모두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에볼라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다던 미국 의료체계에서 2차 감염이 그것도 한 병원에서 두 건이나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보건 당국이 방역 체계를 재점검하고 강화하도록 지시를 했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에 미리 잡혀있던 정치 일정을 취소하고요. 보건 관계자들과 긴급 회의를 가졌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간호사들이 에볼라에 전염된 사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또 방역 체계도 재점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네.
또 지난 17일에는 미국의 에볼라 대응을 총괄할 에볼라 차르에 조 바이든 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론 클라인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미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당국에서는 언론이나 뭐 의료계 국민들 모두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실제 에볼라 감염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뭐 불안감이 높은 게 당연하겠죠.
네.
특히 이제 에볼라 환자들과 접촉했던 이 두 간호사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접촉했던 사례가 있고 또 이 간호사들이 격리되기 전에 접촉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추가 감염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고요. 미국의 방송사들도 지난주에 이 에볼라 사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가 이 간호사들이 감염이 된 건가요?
간호사들이 에볼라 전염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채 환자를 돌봤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에볼라에 감염된 간호사들은 니나펨과 엠버 조이, 두 여성 간호사입니다. 엠버 조이 빈슨이죠. 이 두 사람 모두 지난달에 라이베리아에서 미국에 온 에볼라 환자인 에릭 던컨을 치료하는 과정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이 던컨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라이베리아에서 미국의 친지를 만나러 온 남성인데 지난달에 이제 미국에 도착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서 처음에 이 텍사스주 달라스에 있는 이 병원을 찾았는데 이 항생제 처방만 받은 채 집으로 돌려보내집니다. 그리고 네. 이틀 뒤에 더욱 심각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후에야 격리가 됐고 결국은 열흘 뒤에 사망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간호사들 또 다른 의료진들도요. 가운과 장갑은 끼고 있었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던컨을 돌봤던 사람도 있고 또 마스크는 썼지만 완전하게 이제 에볼라를 차단할 만한 그런 안전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병원에서도요. 이 간호사 외에도 이 바이러스에 추가로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이 76명이나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보건당국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뭐 병원의 초동조치도 문제고 또 정부의 대응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더욱 심각한 건요. 이 에볼라에 감염된 간호사 중에 한 명인 엠버 조이 빈슨이 이 민간 항공기를 타고 여행을 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 비행기에 탔던 승객이 130명이 넘는데요.
네.
이들을 대상으로도 이제 보건당국이 추적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 환자 중에서 아직 에볼라 추가 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간호사가 비행기를 타기 전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전화를 해서 내가 비행기를 타고 되겠냐,
네.
약간 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타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아주 열이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결국 이런 정부의 대응에 대한 이제 비난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서 이제 에볼라 환자와 접촉했던 사람들, 또 간호사와 접촉했던 사람들, 뭐 지금 거의 2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에볼라 잠복기가 20일을 넘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고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이 에볼라 대응을 총괄할 인사까지 임명하면서 이 방역체계 재점검에 나선 거죠.
네, 이 에볼라에 걸린 간호사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심각한가요?
다행히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두 간호사 모두 이 근무했던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니나 펨 간호사 경우에 현재 이곳 워싱턴에서 가까운 메릴랜드주 국립보건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다행히 전해졌고
네.
지난 주말에 이제 치료에 참가하고 있는 한 의사가 병실에서 촬영한 니나 펨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저도 영상을 봤는데 일단 영상에 있는 모습은 다른 환자들과 뭐 비슷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좀 피곤한 모습이었고 의료진과 대화도 나누고 있었는데 다만 다른 점은 이 니나 펨을 둘러싼 의료진들, 의사들, 간호사들은
네.
이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 마치 우주인을 연상시키는 방역복을 입고 이제 니나 펨을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에 갈린 이 간호사들은 그런 안전조치 없이 앞서서 이제 네. 환자를 돌봤던 거죠.
네, 그런데 이 에볼라 사태에 대한 우려는 미국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유엔도 세계보건기구도 지난주 국제사회가 에볼라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죠.
그렇습니다. 뭐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 서아프리카에서는 수천 명이 사망을 했으니까요.
네.
또 다른 여러 유럽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도 이 에볼라 때문에 잔뜩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긴장과 사태 대응이 더욱더 이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요. 이 앤서니 벤버리 유엔 엠볼라 긴급대응단 단장이 지난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화상으로 관련 보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벤버리 단장이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이제 보고는 화상으로 한 건데요.
네.
에볼라 바이러스가 국제사회의 저지 노력을 앞질러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에볼라와의 싸움에서 에볼라가 이기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에볼라 대응을 위해서 회원국들의 더욱 신속한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고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도 지난 두 달간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 9천 명 가까운 사람이 에볼라 감염이 확인이 됐고 또 이 중에 4,50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치사율이 50% 정도인데
네.
하지만 WHO는 이 최근에는 치사율이 더욱 높다. 70% 네. 가까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약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일단은 에볼라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나온 것들이요. 그래서 에볼라 치료를 받은 사람들도 이미 출시된 약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현재 개발 중인 그런 약으로 네, 치료를
아직
받았죠.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그렇습니다. 뭐 네. 그래서 치료를 받은 환자 중에 숨진 환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에볼라도 이제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 영양분을 네. 잘 공급을 해주고 잘 치료를 한다면은 보살핀다면은 나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네. 이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의료진 또 자원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미국에서 에볼라 추가 감염 환자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로 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충돌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뭐 아직 완전히 공개된 보고서는 아닙니다. 미 의회에서 이제 나올 예정인 보고서인데
네.
미 의회사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인 보고서고요. 그런데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콘이 입수한 초안 내용 중에 일부를 공개하면서 이제 그런 사실이 알려졌고요. 뭐 이 초안은 큰 변화 없이 이제 보고서로 정식 채택돼서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중국 쪽으로 기운다.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요?
말 그대로 이제 중국이 군사력을 확대하면서 이제 군사력의 중심이 중국 쪽으로 더 이제 몰리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렇게 세력 균형이 깨진다는 것은 결국 영내 충돌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 상황을 오판함으로써 중국 대 미국이나 미국의 영내 동맹국과의 충돌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이 보고서는 또 중국의 군사력 확대로 일본, 인도 같은 이 주변 강대국 간의 군비 확충 경쟁이 벌어지고 또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런 상황들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도 아시아 지역과 영내 동맹국 안보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공개된 보고서 초안 내용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 아시아 중시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사력을 감축하면서 뭐 예산 때문이긴 하지만 세력 균형이 중국으로 기울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군사력 균형이 기울어지고 있는지도 밝히고 있습니까?
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꾸준히 해군력을 증강시켰지만 미국은 오히려 영내 해군력을 감축하면서 앞으로 영내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억지력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 중국은 342척의 잠수함, 또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춘 전함을 배치할 예정인데 비해서 미국의 잠수함과 군함수는 243척에 그칠 것으로 100척 가까이 차이가 나죠.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나 의회 보고서에서는 이 중국의 미사일 전력 증강에 대해서도 우려를 했었는데요.
네, 의회 보고서도요. 그 부분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중국이 올해 WU-14라는 초음속 타격제 실험을 두 차례 실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고서도 이 내용이 들어있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초음속 타격제에 대해서 미국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실전 배치된다면 전 세계 어느 곳이나 1시간 내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요, 또 중국이 이미 한반도와 일본에 배치된 이 미군을 목표로 한 DF-21C, 둥펑-21C라는 탄도미사일을 배치한 데 이어서 앞으로 5년 안에 배치할 새 미사일은 이 괌과 호주 북부, 알래스카와 중동, 인도양에 미군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정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DF-21C나 둥펑-21C 같은 탄도미사일 외에도 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도 또 곧 배치할 예정이라고요.
네, 뭐 중국이 이미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이 DF-41, 뭐 둥펑-41이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제 추가로 배치할 거란 예상입니다. 이 미사일은 최대 10개의 핵탄두를 탑재하고 미국 대륙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고서는 이런 내용 을 밝히면서 이 중국이 미사일 전력을 이용해서 매우 효율적으로 미군의 해군력에 대응했다는 점도 함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해상 전투에 대비해서 북동과 남동 지역에 배치한 이 DF-21D, 둥펑-21D 탄도 미사일을 얘기하는 건데
네.
이 미사일이 이제 특히 미국의 항공 모함을 겨냥했다는 분석인데 미국 항공모함 한 대 비용으로 중국은 이 미사일을 무려 1127개나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중국이 시진핑 정부 들어 공개적으로도 군사력 증강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그 배경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과의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가장 중대한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중국의 공산당 지도부가 경제성장이 위축되고 사회갈등이 고조되면서 민족주의적인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 이는 실제 안보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내 소식인데요. 이 한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 측과 주민 사이에 충돌이 벌어져 사망자까지 발생했다고요.
네, 윈난성 쿤밍시 진닝현의 물류 보관 건물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중국 매체들도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건설사 측과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서 이 건설사 직원 6명, 주민 2명, 8명이나 사망을 했고요.
네.
부상자도 1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중국 당국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사건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벌여서 범법자는 처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주민들이 인터넷 등에 올린 뭐 사진,
네.
또 중국 매체들의 보도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요. 주민들은 이제 당국의 토지 수용에 반발하면서 이 건설에도 반대해 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이제 건설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이제 방해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사건이 발생한 날에 검은 복장에 검은 방패를 든 공안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타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공개된 사진들을 보면요. 그렇게 주민들이 말하는 그런 복장의 사람들이 이제 건물 현장 주변에 있는 것도 보이고요.
네.
또 주민들이 이 공안 표시가 쓰여진 검은 방패를 뺏어서 들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이제 구타를 당하자 휘발유를 뿌리면서 저항을 했고 이 불이 붙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8명 사망, 18명이나 부상할 정도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중국 정부는 이날 주민들과 충돌한 것은 공안은 아니고 건설사 직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정부의 토지 수용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굉장히 크고 작은 시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가 발행한 보고서에서까지도 이제 토지 수용에 대한 갈등을 가장 심각한 사회 불안 요소 중에 하나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배경에는요, 중국의 각급 정부들이 개발을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네.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은 정부가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토지를 가져갔고 또 충분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 반발하는 사례가 자주 벌어지고 있고 이 중에 이제 폭력 사태로 번진 경우도 있는 거죠, 이번처럼.
네.
특히 이제 뭐 우칸촌이라는 곳에서는 주민들이 토지 수용 갈등으로 시위를 계속 장기적으로 벌이다가 결국
네.
당에서 임명한 관리를 몰아내고 자신들의 대표를 직접 선출한 그런 매우 이례적인 사건도 있었죠.
지금까지 지난주 중국 관련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뉴스계 세상보기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주 유엔에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선출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지난 17일에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투표를 해서 5개국을 이제 이사국으로 선출을 했는데요. 스페인과 베네수엘라, 뉴질랜드, 앙골라, 말레이시아 이렇게 5개 나라입니다. 이들 나라들은 내년 1월부터 2년간 이제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대신에 현재 비상임 이사국 중에 한국과 아르헨티나, 호주, 룩셈부르크, 루안다의 임기는 올해 말로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네, 터키도 이번에 안보리 이사국 진출을 노렸던 것 같은데 실패했나 봐요.
네, 이제 터키의 뭐 안보리 이사국 진입 여부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 시리아 사태와 더불어서 터키가 이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비상임 이사국 5개국은 지역별로 활동이 돼 있습니다. 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가 각각 한 자리고 이 서방국 두 자리를 놓고 스페인과 뉴질랜드, 터키가 경합을 벌였는데. 뉴질랜드는 1차 투표에서 일찌감치 선출이 됐고요. 터키와 스페인이 2차 투표에서 경합을 했는데 결국은 터키가 스페인한테 밀리면서 그동안의 기울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이사국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 이사국 또 비상임 이사국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안보리 이사국이 모두 15개국입니다. 상임이사국 5개국,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네.
상임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상임이사국 지위는 이제 영구적인 것이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게 5개국이죠.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로 선출을 하는데 중임은 가능하지만 연임은 안 됩니다. 네. 한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해 1월부터 비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고요.
네.
상임이사국의 핵심은 거부권에 있습니다. 다른 모든 회원국이 찬성한 안건도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만 거부하면 통과가 되지 않는데 이 과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 제재가 결정될 때도 이 중국과 러시아 등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을 했던 거고 더 네.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전 당시 유엔의 참전도 당시 소련이 거부가 아닌 기권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네, 김근성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